히브리서 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읽고 오늘 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 3장 7절서부터 이 19절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7절서부터 19절에서 구약의 시편 95편, 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95편에 인용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또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항상 불만 불평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을 이게 상기시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자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벌써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 갖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죄를 짓지만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이지 그냥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이런 경고 앞에서 정말 또한번 나를 다또 점검을 하고 살피고 회개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 현실을 또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광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고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도 더 잘하는 것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보다 더 나은가? 만약에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올바로 이해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버려 두신다면 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죠. 우리 대신 그래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살으셔서 그 이루신 그 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구약을 좋아합니다. 왜? 구약이 뭐예요? 모든 천국적인 그런 진리가 세상적으로 표현이 되던 때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천국적인 복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상 복으로 표현이 되는 때니까.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해서 그런 세상 것들이 이제 예표하고 있던 그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금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종교,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요즘도 그래서 말씀보다는 자꾸 뭐 기적, 왜 이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예식, 의식, 형식 이런 게 다 그저 그림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런 천사고 이런 모세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그의 제사가 우리 죄를 해결 못하고, 왜? 그것은 다 그림자였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분이다. 오직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단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계획에 오직 단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성취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루신 건 다 이뤘는데 그 이루심이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영적으로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지금 성취된 것은 아니죠.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왕국을 가져오셨고,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천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마지막이 이미 시작됐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가운데서 마지막이 시작을 해버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그래서 옛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적인 거죠. 새것이라 그러면 천국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왔다를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옛날에는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하려고 이런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옛것이라 그러면 모든 세상에 속한 것.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저주 아래 놓인 게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거 이제 보라 새것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시대가 천국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됐다. 이 세상 수준의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향상되는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아예 죽었고 즉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 천국에 속한 나는 영원히 살았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이나 요즘 교인들이나 아 이렇게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이 초점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도 지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이 지나가고 천국이 왔습니다. 그 천국 왕국이 그 왕국의 왕과 함께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 초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질서, 영원의 질서가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시작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예, 그 만들어 놓은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 상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놀랍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함께 거하시려고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자체. 예. 근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지금 지내시는 33년 동안 그 천국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뭐야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뭐 돌아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돌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 이 천국의 현실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지금 그런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말씀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의 성취,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제사장들, 모든 왕들, 모든 예식들, 뭐 구약의 모든 그 모습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이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죠. 우리 다한테 다 약속한 그것이 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예표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으니까. 이제 참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림자들, 그런 모든 모형들, 그런 모든 예표는 다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표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 그림자들이 다 세상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넓게 보면은 이제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과 나는 죽은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됐으니까. 그리고 천국적인 것, 즉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나의 현실이 되는.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지금 그 내용을 계속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내용입니다. 왜 참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약의 모든 것에 나를 가리켜 쓴 것. 나를 가리켜 썼다. 나에 대하여 썼다. 이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즉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처음 다섯 권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썼는데 모세가 나를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벌써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만이 아니라 요한도 그렇고 지금 바울은 더더욱이 그렇고 지금 그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즉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말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진다. 그말 아닙니까? 모든 지금 성경, 이 신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이제 예수님으로 향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그 모든 현실이고, 예? 예수님이 다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분 안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의 모든 의미요, 모든 목적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성경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결국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 나옵니다. 뭐 재물도 다 뺏기고 생명도 위협받고 진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이런 고난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기 위해서 주시는데. 아, 근데 사람이, 이 죄인은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고난으로 하여금 오히려 천국을 멀리하고 더 세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아우,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고난을 안 받아서 이 세상을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아이들을 잘못 키워놓으면요. 정말 가난하게 자라갖고 은혜를 받은 애들은 그 가난을 이해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 천국을 찾는 마음으로 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기독교애라도요 세상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억울해요. 세상에서 못산게 가난하게 산게 에라 이제 나는 진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따위로 나가게 돼버립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성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받아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죠.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참모습 아닙니까? 그럼 7절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 7절, 거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구약의 오늘, 이 오늘의 오늘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몇천 년 전에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 원어로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고 있는 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 좀 그 텐스, 그러니까 과거형이냐, 뭐 현재 진행형이냐, 뭐 현재,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죠? 근데 뭐꼭 그거에 맞춰서 쫙쫙 아주 간단하게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성령님이 지금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세 가지 답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한번 읽어드리죠. 16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질문.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답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자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질문은 시편 95편에서 인용을 했고, 그리고 답은 신명기 14장의 용어들입니다. 여기 경노케 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노하셨다, 시체가 엎드려졌다, 맹세하셨다,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오면은 이를 보건대, 이 말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현재형입니다. 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는데 못 들어갔다. 즉 구약의 그 백성들의 불순종의 행위와 또 그 하나님이 너희는 결코 못 들어갔다 가겠다 하는 그 맹세가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인간 저나 그 광야에 우리의 시체가 뒹굴러야 할 그런 죄인들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 시체가 뒹굴렀다는 말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건데, 우리도 그래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구약의 그 안식이 예표하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또 우리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도 본향이 천국인데 지금 나그네 생활을, 이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나그네 삶, 이 세상의 광야 삶을 그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삶에 참여되는, 그래서 그분이 그 광야 생활을 의롭게 산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안식에, 왜? 예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갔으므로 나도 이제 그 삶이 내 삶이 되어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그 광야에서 시체가 뒹굴던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뭐 천국에 들어가고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들보다 좀 나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의 시체가 뒹굴어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은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불만 불평이 없었습니다. 완전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그 광야의 삶은 머리 둘 곳도 없었던 고난의 삶이었고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천국의 삶이었고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천국 기쁨의 삶이었고 아버지와 기쁜 교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겉으로 육체적으로 또그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수님은 고난의 삶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고난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와 엄청난 뜨거운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죠. 예,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점을 맞추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을 찾은 적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 말은 이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건데. 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면 나는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는 건 이제 나도 그 삶을 산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 이 함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여라는 단어. 이게 함께 나누는 자. 어떤 영어 성경은 share 한다 그러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companion, partner. 그래서 함께 나누는 자, 참가자, 공유자, 동료, 동반자, partner,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1장 9절에 동료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3장 1절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즉,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자다. 12장 8절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거늘, 이 뜻입니다. 같은 단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자요, 함께 참여하는 자요, 파트너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단어들을 좀 퀄리파이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죠. 세상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그러나 분명한 그 컨셉은 이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예수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삶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자가 됐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다고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제대로 하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명에 참여된 이 현실. 예수님께서 안식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그네 삶을 다 사시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현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것, 그게 뭡니까? 근데 이 확실한 것이라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그 1장 3절에서도 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그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즉, essence 아니면 reality 즉 본질, 실제, 실체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현실, 실상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현실, 그 실상,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좀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이걸 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내가 확실한 거,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확실해야 뭐 확실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어야 비로소 진리가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리는 진리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 내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진리로 받고 있느냐? 뭐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덜 믿든지 안 믿으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지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주관적인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확신을 견고히 잡으면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니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확신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지금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확신이 있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현실, 그 진리에 비해서 내 확신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현실은요, 여러분이 최고로 확신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거지, 여러분의 확신이 크다고 이제 천국이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확신도 별 볼 일 없어요. 거기다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달리기 하는 사람 같이, 경주하는 사람 같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붙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그 달려가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냥 내 확신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그냥 김용환이가 확신하는 수준일 거라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확신하는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 여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를 통해 나타내 주신 진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좀 보죠. 믿음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1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좀 있어야 가죠. 근데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죠. 실상. 그죠? 우리는 현실이라 그러죠. 천국 현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천국 증거. 여기서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이건 천국이죠. 그러니까요. 그 아까 1장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신하는 수준의 그 형상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것의 형상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확신하면 뭐가 더 뚜렷한 진리고 여러분이 확신 안 하면 뭐 좀 덜 뚜렷한 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 확신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수준에다가 그냥 만족해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확신 안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꽉 잡고 있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통 그 구원받는 믿음 이건 내가 믿어야죠. 그렇죠? 주관적이죠.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 믿음도 이 히브리서에는 주관적인 믿음도 뭐 당연히 들어가지만은요. 이 객관적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천국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천국 현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런 거에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천국 현실이 이 믿음을 통해 증거가 된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천국 현실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천국 현실을 나한테, 지금 김용환이한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네.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읽고 야, 아브라함 믿음 좋았네. 이렇게 결론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현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입니다. 증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현실을 증명하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 현실을 다른 자들로 목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증거한다니까요. 이 천국을 믿음을 통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 천국 현실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을 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현실을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즉 계시하시는 그 현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느 인간의 그 믿음 수준을 가지고 내가 뭐 믿고 안 믿고 와 이건 뭐 진짜니 가짜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그 현실에서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 어떻게 다르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네.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믿음도 아니고 우리 확신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삶으로 통하여 자기 삶으로 천국 현실을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렇다. 천국의 그 현실들을 예수님이 사심으로써 자기가 33년 동안 사심으로써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잘 증거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 계시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 다른 이들로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천국 현실을 목격하게 하는 거가 우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김용환이는 믿음으로 우리 유장로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칭의나 이런 것은 지금 철저하게 내가 지금 믿는 거죠. 주관적으로 믿는. 그러나 그 믿는 내용은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수준까지 내가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 현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현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난 믿지. 그러니까, 그럼 된 거예요? 믿으니까 된 거냐고요. 물론, 믿음은 구원받고, 믿음은 천국 가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입니까, 여러분? 그 수준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아,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결국 나의 삶은 목적이 뭔가? 여기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그 확실한 것들,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영광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천국 모습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곧 잠시나 천국 면소리 축 증거되는 거예요. 왜? 천국 사람이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 예수님 쫓아다니면 천국을 보는 거 아닙니까? 천국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 모습의 그 글림스 촥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 죄인들이 여러분이 아니면 천국 모습 한번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내가 구차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몰라요. 안 해야 되는 거. 뭐, 이거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우리. 근데 그런 이유들이 왜 그래야 되는 그 현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그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 현실을 목격하게끔 일하고 계신다. 대단한 삶을 살고 있죠. 이건 저기 뭐야 그 히브리서 11장 가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하죠. 제가 우선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처음에 확실했던, 처음에 확실한 그참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히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만 또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 천국 현실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제 내 삶이 어떤 삶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삶인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그대로 또 살게 되는 크나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